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네, 한 주간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아무래도 이번 주는요, 최룡해,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이 가장 큰 뉴스가 되겠네요.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첫 특사 파견이고요. 네. 또 최룡해가 전한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북일 회담 재개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으로 열어봅니다. 북한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도착한 게 지난 22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총정치국장 일행은 22일 오전에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재일 위원장의 특사로 최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밝혀서 특사 자격임을 공식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네.
이번 특사단에는 리영길 군상장과 김성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또 김형준 외무성 부상, 김숙일 군중장 등이 포함돼서 군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에 특사 파견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집권한 김제1위원장이 중국에 특사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또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파견하기는 지난해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9달 만입니다. 최총정치국장은 북한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로 공식 서열에서도 김재일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다음인 핵심 실세이자 김재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북한 특사의 방문을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에 미리 통보했다고요?
네, 미 국무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 관계자도 BOA 방송에 중국의 사전 통보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 특사단의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과 계속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최총정치국장의 이번 중국 방문 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의 그 북중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 주석과의 면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최총정치국장이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할 경우 양자 관계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최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떠나기 직전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재일 위원장의 친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대세며 관련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관련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냉정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북중 관계 관련해서 두 나라의 우호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한과 함께 노력해서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북한은 관련국들과 공동 노력해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총정치국장은 북한이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밖에 북한이 전통적인 북중호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쪽 발언을 들어보면 좀 강조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최 총정치국장은 핵포기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의 중요성만 강조했습니다.
네.
이처럼 최 총정치국장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북중 간 특사 외교에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중국의 핵심 원칙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서 견해차를 노출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 총정치국장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 한반도 정세가 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발언의 진위를 좀 더 알아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외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에 대해서 약속한 것과 해야 될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부도 두 나라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최 총정치국장이 언급한 대화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BOA 방송에 최 총정치국장의 발언에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바꿨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과 미국 등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끝으로 중국 언론 반응 알아보죠. 북한 특사 방문의 목적, 또 중국 당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던데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 목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 형성된 긴장 관계 완화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 요청 등 방문 목적을 두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어선 나포 등으로 중국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민감한 시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비해서 관영 환구시보는 직설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신문은 23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특사 방중에 반색하면서 자기 입장을 양보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특사가 온 목적이 무엇이든 중국은 최근의 입장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북한 특사의 중국 방문 소식 살펴봤습니다. 뉴스 초점 이어갑니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자문역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뒤에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 총리 자문역이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 관방 참여 직함이 좀 긴데요.
네.
특정 분야를 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총리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총리 비서관을 지내면서 2002년과 2004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물이고요. 그런 만큼 이지마 참여의 이번 방북은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평양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던데요. 이지마 참여가 북한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더니 이지마 참여가 귀국한 뒤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지마 참여가 귀국한 다음에 곧바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즉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데요. 네. 이 스가 장관을 만나서 보고를 했고요. 스가 장관은 자신이 판단하고 아베 총리가 양해해서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이 이번 일을 주도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네. 아베 총리도 보고를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지마 참여가 총리 관저로 직접 찾아가서 아베 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방북 보고를 토대로 일본인 납북 문제를 진전시켜 나갈 것을 알고 있다고 이지마 참여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일본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도 그런 뜻을 굳이 숨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겠다. 아베 총리가 직접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일 회담도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건가요? 지난해 말에 회담이 중단됐었는데.
네, 일본과 북한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요. 과장급 회담에 이어서 국장급 회담을 지난해 11월 몽골에서 열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일본 정부가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고요.
네.
하지만 이지마 참여의 방북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북일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가 관방장관은 북일 회담 재개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데요. 납치 문제를 대화와 압력으로 풀어나간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또 현재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현재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인데요. 하지만 북일 회담이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을 보면은 그 북일 회담 재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외무성이 과장급 회담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고 회담 장소는 몽골이 제일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북일 정상회담이 곧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죠.
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납치 문제와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지마 참여가 북한에 가서 북일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스가 장관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일반 논의일 뿐이고 곧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이지마 참여도 이달 말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좋으려면 다른 나라들의 협조도 필요한데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지마 참여의 북한 방문, 또 북일 회담 재개 가능성, 이게요, 미국과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대북 공조 체제를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한국 정부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방국의 사전 통보 없이 일본이 북한의 고위 관리를 보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그럼 한국 정부가 일본과 북한의 대화 재개에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외교부가 그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과 북한의 대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대북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공조체제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자문역이 북한을 방문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최원기 기자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슈퍼 트램프가 부릅니다. It's raining again. 지난주 한반도 상황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초점 이어가도록 하죠.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는요, 이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이 3일 연속 발사를 했어요.
네, 지난 18일 세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9일에 한 발, 20일에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들은 강원도 원산 부근의 호도반도에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으며 120km 안팎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반응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미 국방부는 북한 당국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국방부 얘기였고요. 국무부는 어떤 반응 보였나요?
국무부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의 20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And we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exercise restraint and take steps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벤트렐 부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쏜 6발의 미사일 발사체 종류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유엔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게 사거리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어쨌건 위협적으로 보고 있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데는 미국과 한국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유엔 결의 위반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인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네.
맞다면 분명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엔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반 총장은 이날 러시아 관영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하루 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더 이상의 발사를 자제하고 북핵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반 총장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러시아는 그 이번 발사가 문제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북한이 이렇게 발사체를 쏜 의도 뭘까요?
네,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돌출 행위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경색 국면을 돌파해보려는 관심 끌기 내지는 대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발사체 종류가 뭐냐는 그런 질문에 정보 사안이라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형 방사포라는 그런 분석도 있죠?
네, 한국연합뉴스는 북한이 발사한 신형 방사포에 이동식 발사대에 4개의 발사관이 장착된 것으로 식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방사포는 107mm와 122mm, 240mm 등 세 종류인데 이 중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65km 이하로 경기도 수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가 맞다면 그리고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경기도 평택, 오산 등의 미군기지도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국군도 발사체 종류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죠?
네,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VOA에 북한이 지난 18일부터 4일간 발사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기자와 함께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 내용과 또 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한 주간의 북한 인권 관련 소식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죠.
네. 한반도 전환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또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있었고요. 세계 3대 국제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Amnesty International이 23일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른 북한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국제인권단체가 수여하는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 또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 최대 35만 달러를 책정하고 단체들의 공모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우선 워싱턴 토론회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이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정의, 평화와 화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의 수명이 끝나거나 다른 정권으로 이양되면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처벌 수준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정의와 화해 과정을 밟을지에 대해 북한을 적용해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던 겁니다.
네.
어떤 제안들이 나왔나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 인권 유린 기록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가해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처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특히 매우 오랫동안 인권 침해가 조직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 수준의 기록 보존 노력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껄끄러운 주제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건 국제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벌은 향후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벌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한반도 전환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는데요. 한국의 흡수통일이면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북한의 대한 세력이 함께 과거 청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유엔이나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북한 안에서 다른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경우 이 보복 폭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보복 폭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보복 폭력은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유엔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압제 정권이 무너지거나 뭐 종파 대립 등으로 이런 보복 폭력과 살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역시 국가안전보위부 등 여러 국가단체로부터 박해와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전환기에 보복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부 안에서도 여러 부처와 세력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보복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하지만은 인권 침해는 그 가해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부에서 처벌 수준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씨 정권의 수뇌부, 즉 최고위급 관리들로 처벌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보위부 등 주요 기관까지만 처벌할지 혹은 더 확대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 전환기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 전문가들은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예를 들면서 화해를 위해서는 중간급 간부들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세분화된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진상을 파악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당국자들이 그 법치를 존중해서 가혹한 인권 침해를 지금 당장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야 전환기에 처벌과 보복을 최소화하면서 화해와 통일 한반도의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에서 적법한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강제 구금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구금될 경우 휴식 없는 강제 노동과 고문, 구타에 시달리면서 법적 절차 없이 처형되는 이해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모든 인권 유린의 집합소로 불리는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또 수감 시설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고서도 발표됐다고요?
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10여 년간 탈북자 12,000명을 대상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총 4만 2천 건의 인권 침해 사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전문가들은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구금시설 등 다양한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영유아 혹은 병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구금시설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제공, 또 구금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사초점 김영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루페 피아스코가 부릅니다. 파리 도쿄 들어보시죠. I know, but I gotta get up out of here, you know. I gotta go pay these bills. I got a show to do, you know. One time.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미니트맨 3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군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기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을 지난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미니트맨 3은 6,700km를 비행한 뒤 태평양 중부 마샬제도의 콰잘레인 환초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미군은 매년 3번 정기적으로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하며 이번 발사는 올해 첫 시험 발사입니다. 미니트맨 3은 길이 18m, 무게 36톤으로 엔진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3단 로켓으로 이루어진 미니트맨 3은 핵탄두 3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 24,000km로 13,000k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북한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폭발력은 최대 350킬로톤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배에 달합니다. 미니트맨 3의 가격은 700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미니트맨이라는 이름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유명했던 의용대에서 따왔습니다.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끝으로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얘기는 어떤 겁니까?
예, 개성공단 얘기입니다. 네. 조업이 중단된 지 벌써 50일이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 조치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관련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기업주들의 방북까지 다시 좌절되면서 개성공단이 결국 완전 폐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가느니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다.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또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 설문조사 하셨죠?
예, 22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여러 가지 배경 설명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네.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공단을 유지해야 한다가 14명, 그리고 폐쇄해야 한다가 6명, 그리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가 2명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네.
유지하자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게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다수 전문가가 잠정적으로라도 공단 명맥을 유지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남북 경협을 그리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았던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공단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요.
네.
그런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건 이게 단순히 숫자만을 보고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고 그게 오늘 또 기자수첩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개성공단 유지를 권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이 뭐 남북 간 협력 증진이라든지 혹은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한국 정부가 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경우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에 말리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좀 신중히 가자. 당장 닫으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괜히 비난을 자초하지 말아라. 뭐 그런 주문인가요?
네. 그런 측면이 큽니다. 애초에 개성공단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북한에 협상을 요구를 하면서 공단을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게 나은 선택이지 폐쇄를 성급히 결정해서 필요 없는 오해를 받지 말라는 권고가 많았습니다.
네. 외부의 시각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전문가들 주장은 이게 외부의 시각뿐만이 아니고요.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네.
북한이 공단 폐쇄를 전적으로 남측 책임으로 몰면서 나중에 자신들의 승리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인데요.
네.
따라서 한국이 공단은 지금 상태대로 유지를 하되 파행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대북 방송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선수를 치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현재 공단 상황을 공세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켰지만은 공단의 명맥은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꼭 다시 그 공단 조업을 재개하자 이런 수준까지 권하는 건 아니군요.
네, 정확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개성공단의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에 좀 더 시간을 주면서 이 정도 선에서 속도 조절을 해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수도 공급은 끊지 않았으니까 북한 주민의 안녕을 돌보는 것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또 무엇보다 만약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낸다면 개성공단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다시 말해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라도 공단을 열어두는 것이 낫다 이런 논리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의 기여도를 딱히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물론 공단 유지를 주문하는 전문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물론 아닙니다. 남북협력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또 상징성 이런 원래 설립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게 결국 남북통일이라는 긴 안목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자는 그런 주장인데요.
네.
남북관계 진전에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개성공단이
네.
또 향후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경협의 상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순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공단 유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 가운데 이런 의견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단의 영구 폐쇄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죠.
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2명 가운데 6명, 그러니까 소수의 전문가가 공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주 회의적인 입장을 전해줬습니다.
네.
공단 설립의 취지는 10분 이해하고 상당히 고결한 노력이었긴 하지만 이제 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한국 정부가 인정해야 할 때라는 그런 지적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동안 과연 어떤 이득이 있었느냐는 반문이기도 한데요. 의도했던 대로 북한의 경제정치개혁을 과연 유도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또 북한의 군사도발이 줄어들었는가? 이 역시 아니라는 거고요. 오히려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공격까지 일으키는 와중에 과연 개성공단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단도직입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개성공단의 유용성 측면에서 그게 한국뿐 아니라 북한으로서도 옛날만 못하다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공단의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는 건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도 공단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 이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라는 논리인데 뭐 소위 중국식 햇볕 정책의 열매가 커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한국이 북한과의 경협에서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는 얘기고 결국은 개성공단이 경제적인 지렛대 역할을 잃었다는 분석인데요.
네.
따라서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 다시 들어가느니 차라리 전기 공급을 끊고 철수하는 것이 명예로운 출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자면 설문조사에 응한 워싱턴 전문가들 가운데 개성공단 유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개성공단의 순기능에는 좀 회의적이고 대신 한국이 현재 잠정 중단 상황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향후 태도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동의라고 할까요? 이런 방향이 많았습니다.
네. 자, 워싱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 또 여기에 어떤 논리가 작용하는지 백성원 기자 취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와이드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물러가죠. 진추아의 원 서머 나이트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s were shining bright.
Once in a dream, made by fancy winds.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Set me free like sparrows up the trees.
Give a sign so I would ease my mind.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